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에 이어서 네 가지 마음밭을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제는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 또는 돌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는 네 번째 마음밭의 상황을 볼 텐데요. 먼저 세 번째는 가시 떨기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본래 논밭에는 농부가 키우는 식물이나 곡식 외에도 엉겅퀴가 나고 뭐 미국으로 보면 뭐 민들레 같은 거 막 자라잖아요. 여러 가지 막 잡초들이 섞여서 자라는데 사실 이 농경지는 잡초뿐만 아니라 가시 떨기들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곡식이 땅에 있는 이 양분을 먹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곡식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실제로 곡식이 건강하게 잘 크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 가시떨기들이 먹은 그 영양분으로 더 막 자라다 보니까 태양을 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햇빛을 막아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와 같은 가시떨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22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죄.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쉽게 말하면 탐욕이죠. 이 두 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큰 영향력을 우리의 인생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염려가 더 시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재물을 좀 쌓아볼까? 이게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마음에 막 불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불신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이라는 거죠.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삶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저한테 주셨네요. 아, 이렇게 빵 하나 또 음료 한 잔 이거 참 주님도 감사합니다. 이 소탈하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궁전같이 넓은 맨션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아직도 요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날 이거 안 주시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염려가 마음을 덮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염려의 가시덤불이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온통 이 돈 버는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 원동력이 뭐냐면 이 탐욕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이 꿰을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강한 이 무기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을 유혹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살아가는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길가에 이 뿌려진 씨앗이나 아니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나 이 특징은 말씀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두 가지 마음은 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잘 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만 피상적인 것이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는 달라요. 이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기는 믿는데 한 발은 약간 세상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속담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그런 속담 있죠. 중이 절에 가가지고 중일 해야 되는데 그 염불 외우는 건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찰에 나오는 돈으로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중이 이런 관심이 있으면 우리 그런 중들 뭐라 그래요? 땡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땡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땡 아니다라는 거죠.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거죠.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돈 버는 일, 물질에 대한 집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상에서 물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에 그러한 것에 이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이게 내 신앙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확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랑 재물 버는 데랑 자꾸만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자꾸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가난한 사람만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야,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돈 벌지? 이거 어디 가서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지? 이거 고민하느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굴려보지? 이걸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높은 수익을 내가 창조해볼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영적인 성장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 욕심이 너무 커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영적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거죠. 성경에 이러한 마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말씀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말씀도 사모하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그 고민도 보면은 아주 영적인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부터 다르잖아요.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좋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포기 못하는데, 아, 이거는 못 버리는데, 중요한 영혼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뒤돌아서서 멀리 갔다 그러죠.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에 관심도 많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많이 있고 아주 경건한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니까 재물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탐욕에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그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기독교 역사상에 아마 이름이 남는 아주 참 귀한 인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염려, 그런 가시떨기, 아니면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런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막 물질이 나쁩니다, 막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성경 기록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직원만 317명이 넘었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성이 낮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고 목적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흙이 부드럽죠. 기경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갈아엎어줬어요. 그래서 흙이 부드럽고 돌덩이가 없으니까 씨앗이 뿌리가 쫙 깊게 내려요. 그리고 새싹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잡초, 뭐 민들레 같은 거, 가시떨기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요. 줄기가 곧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양분도 충분히 먹으니까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죠. 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깨닫는 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이 병행구절을 보면 지키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옥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린 숫자를 자랑해요. 야, 나는 이번 주에 예배를 5번 드렸어. 나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야, 이번 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숫자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나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더 보고 계시냐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더 깊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뭐 10번 이상 드린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은 거를 그냥 다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보다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가쁘게 일해서 막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막 경청해서 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더 가치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숫자에만 연연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야 나는 오늘 하루 4시간 성경 봤어. 나는 오늘 하루 20장 성경 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이런 숫자에만 너무 막 연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어서 그 출근하는 차에서 가게 들어가기 전에 그 주차장에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한 10절, 12절 이렇게 읽다 하더라도 그 짧은 구절들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야지 하고 그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애쓰는 그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오늘 우리한테 와서 아 목사님 제가 오늘요 식당을요 10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와 저 진짜 오늘 식당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요 6시간 동안 먹었어요. 막 그러면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죠. 근데 이런 건 부러워요. 아 목사님 오늘 제가요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했어요. 와 거기 갔더니 그 요리가요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건 정말 부러운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 주에 예배 7번 왔어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20장 봤어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와 나 그 예배 가운데 나 진짜 하나님 깊게 경험했어요. 성경을 단 한 장을 봐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터치했어요. 오늘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게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100배와 6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는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야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더 복받게 하시겠지? 적어도 30배는 주시겠지?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지금 그러한 물질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인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요 값이 싸요 가방이. 근데 흔히 명품이라고 일러지는 가방들은요 이 가격이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상품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다 찍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에로스커나 뭐 월마시나 타겟 같은 데서 주는 이런 그런 비닐백 가방 같은 거 종이 가방은 그냥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가방 아니겠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그런 명품들은요 이 장인의 이 손땀이 들어가잖아요. 상품은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땀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의 작품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작품과 같은 크리스천들은요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와 눈물의 땀을 흘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고가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진 작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적용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통독해 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거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옥토가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회개함으로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돌밭과 같은 마음들은 말씀을 채움으로써 돌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읽어야 될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또 예배를 드렸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것, 단 한 장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진정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굳은 마음 있다면 회개의 기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교만의 돌덩어리들, 상처의 돌덩어리들,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돌덩어리들 말씀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들, 이것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시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가득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